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지어진 원리를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우리 삶이 항상 괜찮으면 모르는데 내 영혼이 고장날 때도 있죠. 내 마음이 고장날 때도 있고 또 건강이 고장날 때도 있고 관계가 무너져 내릴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매뉴얼이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라서 정말 많은 내용들을 다 나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내용만 우리가 기억한다 할지라도 우리 삶이 무너져 내릴 때, 지금 여러분 이런 사태 가운데서 여러 가지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적용된 말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억해 보시고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섯 가지로 나누겠는데, 첫 번째,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은 이라는 말 대신 당신은, 여기 계신 분들은 나는 이라는 말을 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In our images, 네, after our likeness, in his own image, the image of God. 네 번 이상 반복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라고 표현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복수 형태로 쓰인 단어가 계속되고 있죠. 예. 삼위일체, 그러나 하나이신 하나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예. 그리고 27절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했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태어날 때 우리가 다 어둠의 자식들로 태어나죠. 어둠의 종들로 태어나죠.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태어나기 때문에. 그러나 본래 우리의 모습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 그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께, 두 번째 아담, 첫 번째 아담은 자동으로 혈육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남녀 관계에서 태어나기만 한다면 우리는 자동으로 죄인으로 태어나게 돼 있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두 번째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접붙여지고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이것을 예수님은 거듭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것을 처음 태어난 것이라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이제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아들과 딸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가장 큰 회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이 우리 전도의 이유죠.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이유죠.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죠.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기 위함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 또 한번 해볼까요? 나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예, 졸린 시간이니까 시작. 예, 여러분 그 목적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세운 계획과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분명히 심어두신 목적이 있다는 거. 오늘 말씀해 보면, 예, 이 말도 반복되고 있어요. Let them have dominion. 예, 그들을 만들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 목적이죠. 28절이 또 나오죠. 하늘과 새와 땅에 모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우리 동물과 식물과는 다르게 지어졌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명령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스리라. 이 2장에는 지키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이런 사명을 주셨다는, 미션을 주셨다는 거죠. 다른 동식물은 그저 정말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기만 하면 돼요. DNA를 물려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주셨어요. 우주 만물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 하나님이시지만 저와 여러분께는 그것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학대하고 파괴한다면 이 세상의 질서는 무너질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자연의 섭리를 따르면서 그것을 지키면서 그것을 디벨롭해야 되는데 그것을 학대합니다. 그것을 질서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이런 형상으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만물들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는 어떤 걸까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든 물질, 생명 앞에 무릎을 꿇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이제 갖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든 인형에다 자꾸 그 자녀들이 이 자녀를 위해서 준 인형에다 자녀들이 가서 절하고 경배하고 또 그것에다 빌고 소원을 빌고 그것을 애지중지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마치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고 이것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 그것을 경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에서는 우상숭배가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보다 먼저 나오는 가장 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사람에게 들어있는데 동물에 가서 절하고 사람이 만든 나무상에 가서 절하고 벌레 모양의 형상에 가서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에게 절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모욕하는 일이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디자인을 아는 사람들은 우상숭배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세계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품을 떠난 거죠? 우상숭배를 따라. 왜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고통받은 거죠? 바로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 점을 깨달은 사람들은 우상숭배에서 돌이키게 되겠죠.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호흡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호흡. 사람만 하나님의 호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호흡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예, 동물은 1장 2장 내용을 종합해보면 말씀으로 지으시기도 하셨고 또 2장인가요? 내용을 우리가 보면 빚으시고 또 명령하셨습니다. 예, 이런 동물이 되라고. 그런데 사람은 빚으시고,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숨, 그 생기, 그 호흡을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뭐죠?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 하나님의 영. 재밌게도 구약에서 스피릿, 호흡, 숨, 바람, 이 단어가 다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죠? 이것을 알 때만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때가 되면 꼭 음식을 챙겨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동물과 다릅니다. 동물은 적당한 음식을 주고 적당한 환경을 주면 잘 살아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다.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볼 때도 마찬가지죠. 좋은 걸 먹여주고 좋은 걸 입혀준다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는 게 아니죠. 반드시 사람은 그 공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채워지기 전까지 채워질 수 없는 영적인 공허함, 바로 하나님의 숨결을 회복해야 되는 영의 공허함이죠. 거듭나야겠고, 두 번째는 그 영이 어떻게 자라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 프로젝트를 특별히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유죠. 여러분,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몸에 힘이 빠질 때는 우리가 뭘 비타민도 먹어야 되겠고 뭐 건강이 나빠졌으니 뭘 챙겨 먹어야겠다 하는데, 여러분의 영혼 어떻습니까? 의욕이 없진 않으신가요? 비전을 잃진 않으셨나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다가 혹시 힘이 빠지진 않으셨나요? 기쁨이 사라지진 않으셨나요? 열정이 사라지진 않으셨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영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매뉴얼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이 건강해야 된다. 예, 그 영이 건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감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우리 영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영적인 활동들이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해 준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네 번째, 여섯 번째 중에서 네 번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그걸 말씀해 주겠어요. 먼저 하나님의 호흡으로 우리가 지어졌지만 다음에 저와 여러분에게 식단을 주고 계세요. 이것은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좀 새롭게 마음에 와닿은 거. 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예배, 기도, 뭐 어떤 영적인 생활 이런 걸만 중요하게 우리가 부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인적인 건강을 챙겨주고 계시는구나. 좀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식단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너무 세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처음 만드셨을 때는 비건으로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모든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모든 나무의 열매, 베지터블과 후르시죠. 이것만 먹어도 된대요. 그런데 그래서 그 프루테리안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예, 과일만 먹고 살 빼는 다이어트. 그런데 그것만 먹고 살 수 있는가 했더니 거기에 충분한 영양소가 다 있다네요. 그래서 우리 밀림에 가면 오랑우탄 이런 유인원들은 그런 야채와 그 열매만 먹는데, 그들이 먹는 것을 잘 분석했다잖아요. 그랬더니 어려서부터 어떤 걸 먹어야 될지 안 먹어야 될지를 훈련을 하고요. 그리고 이 열매가 가장 잘 익은 열매를 구별해서 가장 당도가 좋을 때, 가장 그 영양가가 높을 때 그것을 따먹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먹게 되면요, 과일과 야채에 따라서 충분히 단백질은 물론이고 우리 탄수화물까지도 다 공급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만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지어졌다는 거죠. 자, 또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은요, 살육, 죽음이라는 게 없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동물이 동물을 잡아먹을 일이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이게 어디서 다 깨지죠?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다 깨집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홍수 이후에 창세기 9장으로 가면요, 새로운 인류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우리 아담에게 주신 명령과 똑같죠? 그런데 달라졌어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자, 3절입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달라졌다는 거예요.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는 먹지 말 것이니라. 피를 좋아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 예, 경계해야 될 일이죠. 사실 알고 보면 피를 통째로 먹는 건 결코 건강에 좋지 않대요. 뭐 산피를 쭉쭉 빨아먹고 그러잖아요. 그건 결코 좋지 않다. 뭐 뱀의 피를 받아서 먹질 않나. 너무 안 좋다는 거죠. 근데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뭐죠? 아, 홍수 이후에 왜 동물을 이제 식물로 주실까 생각해봤어요. 저도 오늘 생각해봤어요. 생각해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지금 다 물에 다 이제 홍수가 나서 다 뒤집어졌어요. 천하 만물이. 근데 뭐가 무슨 먹을 게 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배 안에서도 이제 번식했겠죠. 그런 동물들까지도 이제 사람의 그 먹이로 주셨습니다. 먹을거리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악으로 관영한 이 땅이 하나님의 어떤 질서를 순종하지 못하면서 DNA적,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DNA적인 어떤 변화를 겪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동물들도 동물들을 잡아먹기 시작하고 이제 살육과 정말 그런 그 생존의 싸움이 시작된 거죠. 하여튼 성경은 놀라워요. 하여튼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죠? 영혼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요. 우리의 육신에 무엇을 음식으로 섭취하는가에 따라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무엇을 먹으라는 몸으로 주셨다면 우리 몸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영과 우리의 육적인 건강이 함께 관리되고 지켜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육신의 건강이 기본이 되는 식단까지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아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그렇게 아끼신다면, 그리고 사도 바울과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몸을 성전같이 여기라. 거듭난 사람의 몸은 주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성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배하는 영적인 파트만이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이죠. 건강, 무엇을 먹는지 마시는지, 우리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는지 관리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돌보십니까? 먹는 것을 유의하십니까?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은 간증이 뭐죠? 성령님이 오셔서 그렇게 좋아했던 담배가 끊어지더라. 그렇게 중독되었던 술, 그렇게 좋았던 세상의 것들이 사실 우리 몸에 부어보았자 백해무익한 것들이잖아요. 이건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꼭 예수 믿는 게 뭐 술, 담배 안 하는 거냐, 이거 이런 말도 있지만요.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오셔서 왜 그렇게 10년, 20년 동안 안 끊어지는 그런 일들을 순간에 끊어버리실까?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거듭난 남성들에게는 뭐라고 명령하고 있죠? 너희가 창기와 하나 되지 못할 것은 너희가 그렇게 할 때 너희 몸으로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듭난 그리스도의 몸으로 어떻게 창기와 하나가 되겠느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인생에 정말 많은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거듭난 성도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시는가를 깨닫는다면 정말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몸을 혹사합니다. 그리고 중독으로 몸을 망가뜨립니다. 몸에 해로운 음식들로 우리가 몸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운동하지 않습니다. 해로운 것들을 몸에 집어넣습니다. 이런 것들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 세 살 배기 막내가 돌아다니다가 뭘 독극물을 먹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거 먹으면 몸이 어디가 고장 나는 거예요. 그 약품을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막 먹는다, 주워 먹는다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 많은 변화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 간증 너무 많잖아요. 예. 담배가 끊어지고 뭐 마약이 끊어지고 술이 끊어지고 이런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지어졌는가. 우리의 첫날은 안식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사실인데요, 아담과 하와가 지어지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 예, 하이파이브 했겠나요? 그들이 첫 번째 한 일은, 그들이 첫 번째 맞는 날은요, 안식일이에요. 여섯 번째 날에 그들이 지음을 받고 그들이 첫 번째 맞이하는 날은 해가 저물고 안식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거. 이것이 우리 삶의 리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것을 제일 먼저 인간에게 익히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은 세상에서의 노동과 어떤 노력과 이런 열심 이전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간의 리듬이 어떻죠? 안식 1111111 안식. 세상은 어떡하죠? 먼데이가 하루가 한 주의 시작이래요. 아니요, 믿는 저와 여러분께는 바로 썬데이, Lord's Day, 주님과 함께하는 안식일로부터 한 주의 에너지와 한 주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고 시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을 우리가 무시해서 지금 우리가 원치도 않는 안식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너무 달렸어요. 끊임없이 그 동기는 뭐죠? 남보다 더 빨리 성공하고 남보다 더 많이 갖고, 그래서 앞만 보고 달린 거예요. 쉬지 않고 달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모든 걸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서 쉬지를 않았습니다.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안식년도 지키지 않았어요. 약 500년 동안에 그들이 70년가량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걸 몰아서 쉬게 하시잖아요. 언제든지 빌은 날라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의 리듬을 따르지 않고 그저 내 욕망과 열심과 욕심을 위해서 달려간 것들은 반드시 나중에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500년 동안 빼먹은 안식년을 몰아서 쉬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들의 땅도 쉬게 됩니다. 저는 이 지금 우리가 겪는 일이 같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 몸이 부서지는지도 모르고 달렸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근히 교회들도 경쟁하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들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경쟁들이 있어요. 여기서 도태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쉼이 없어요. 집에 있다고 쉬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과 있다고 쉬는 게 아니에요. 정신은 온통 딴 데가 있어요. 끊임없이 이루어야 될 일, 할 일, 공부해야 될 것, 성취해야 될 것, 돈 벌어야 될 것, 우리 그렇게 달려오지 않았네. 그동안에 우리 자녀들은 병들고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병들고 우리 관계들은 깨지고 교제들은 무너지고 우리 건강들은 다 문제를 갖게 된. 하나님이 쉬라고 하신 것 같아. 너무 빨리 간다. 온 세상을 걸음을 늦춰버리시는 것 같아요. 몰아서 쉬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대로 가면 지구가 정말 얼마 가지 않아서 망가질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단하게 하시는 게 지금 시간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안식의 비밀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멈추는 겁니다. 사바스라는 단어가 pause라는 뜻이에요. stop 하는 거예요. 하던 일을 멈추는 겁니다. 웨인 밀러라는 분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의 리듬과 춤을 기억하는 것이다. 예, 세상 속에 하나님의 지으신 리듬이 있다는 거예요. 쉼과 일의 리듬, 그리고 춤, 그것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너무나 멋진 말이죠. 예, 그리고 그 또 같은 저자는 이 말씀을 하세요. 안식일은 세상에 대한 저항이다. 예, 세상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가치로 평가하기 원해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존재 그 자체로서 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평가할 때 우리는 어떻게 보게 해야 되죠? 점수가 얼마짜리. 또 우리 남자와 여자들을 서로 평가할 때 어떻게 되죠? 한 달에 얼마 버는 사람, 어떤 차를 끄는 사람, 어떤 집을 사는 사람. 온통 세상이 생산성과 성과로 우리를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이라는 건 뭡니까? 이러한 평가를 과감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따른다면 우리는 세상의 노예같이 살게 돼요. 노예는 쉼이 없죠. 끊임없이 끊임없이 성취를 위해서.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자유인이다 라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쉼을 갖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저항, 나는 세상의 물결을 따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리듬대로 산다.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 주의를 성수하게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내 스스로에게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일주일의 하루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비즈니스도 다시 오픈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다시 한번 재건하게 될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잡을 다시 갖게 될 거예요. 가장 첫 번째 오는 유혹이 뭡니까? 주일에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쓰러져 봤잖아요. 실패해 봤잖아요. 그런데 왜 또다시 똑같은 모래성 위에 또 쌓길 원하겠냐. 저는 이 반석 프로젝트가 그런 프로젝트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재건의 시기가 옵니다. 그런데 과거에 실패했던 방법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쌓아보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유혹이 와도, 얼마나 더 많이 벌 수 있는 유혹이 와도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쉰다. 하나님 안에 예배하고 우리 형제자매들을 느끼고 돕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저항을 선포한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가 다시 그렇게 싸울 수 있다면 좋겠는데 쉽지가 않은, 또다시 돈 얼마 때문에, 또다시 더 빨리 성공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타협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동부에 언제 소개해드린 것 같아요. B&H라는 유명한 회사 있죠. 우리 젊은이들은 잘 알 거예요. 모든 음향 영상기기를 파는 유대인 회사죠. 예. 그런데 여기에 하루에만요, 하루에만 8천에서 9천 명이 매장을 오간대요. 엄청난 회사죠. 거의 미국의 모든 그런 물건을 댄다는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70% 수입은요, 이런 코런틴이 오기 전에, 바이러스 스택 오기 전에도 70% 수입이 온라인 매장에서 거래되는 엄청난 회사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별로 타격을 받지 않을 거예요. 온라인이 돼도. 그리고 창고의 크기가 2만 평방미터래요. 2만 평방미터. 저는 상상이 안 가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회사, 하루에 8천 명, 9천 명의 사람들이 오가는 회사. 그런데 어김없이 금요일 오후 1시부터 매장은 닫고 웹사이트에서도 주문은 처리되지 않는, 물론 주문은 받지만 올 스탑, 처리하지 않는 거예요. 엄청난 손해 아닐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미친 도박 아닐까요? 아니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루라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 돈을 또 벌 수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과감하게 문을 닫는다. 심지어는요, 블랙 프라이데이조차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디어들이 이제 물어보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그 오너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더 높으신 분의 명령이거든요. 예, 얼마나 멋진가요? 비록 유대인이라서 안타깝지만 이분들은 주일날 일하자 대신 토요일날 쉬고 주일날 일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죠. 안타깝. 예수님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까? 안타깝지만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하신 분 알겠지만 곧 그들의 기회가 옵니다. 그러니까 꼭 안타까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더 높으신 분의 명령이거든요. 우리는 이거보다 더한 손해가 와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명령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샘물교회 성도들은 다시 재건될 때, 다시 리오픈될 때 꼭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순종의 말씀의 반석 위에서 세워지시기를. 아,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청년들 중에 이제 참 믿음이 성장하려고 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잘 크는 청년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꼭 찾아오는 다음 유혹이 뭐냐면 주일날 일하는 잡이 꼭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조언만 하고 지켜보는데, 아, 뭐 예전에 전 전도사에서, 전사님 제가 좀 자리 좀 잡히고 와서 열심히 할게요. 근데 그 친구 아직도 방황하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도 발전이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 자리 잡히면 주님 잘 섬기게. 이 말은 세상의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이 약속된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안식일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배려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 쉴 수 있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배려하신 안식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너희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게 바뀌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자, 아무튼 아담과 하와는 지어지고 나서 첫 번째로 안식이라는 걸 배우게 돼 있었습니다. 그 레슨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레슨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서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야. 내 인생에서 내 10분의 1의 물질은 하나님 거야. 모든 게 하나님 거지만 하나님께 내 믿음을 증거하는 첫 번째 길이야. 시간에 대한 11조가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도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 이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입니다. 당신은 공동체를 통해 온전해진다. 우리 사람은 공동체를 통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리라. 자, 지금까지 하나님 무언가를 만드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는 뭐라고 그러셨죠? 심히 좋으셨더라. Very good. 예. 그런데 창세기에 처음으로 Not good이 나옵니다. Not good. 그게 뭐냐?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아, 이 말이 꼭 결혼을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는 드리고 싶진 않아요. 예, 사도 바울도 싱글의 은사가 있다면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위로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꼭 결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람은 반드시 공동체를 통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기간에 어떠세요? 사람을 안 만나니까 우울해지지 않으세요? 다 어디선가 만나는데 뭐 폰으로 만나고 뭐 온라인으로. 여러분, 저는 힘들어요. 예, 저도 뭐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썩 에너지를 받는 사람이 아닌데 맨날 카메라 보고 설교했잖아요. 카메라. 그리고 만나는 사람 굉장히 한정돼 있잖아요. 우리 스태프들, 여기 오신 분들 미치겠어요. 예, 정말로. 예,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나마 정말 돌아가면서 조금이라도 만나지 않는다면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사람은 사회적으로 지어지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 거하는 것이 유일하게 만드신 것 중에서 좋지가 않은 일. 사단은 반대로 어떻게 몰고 가죠? 사람을 방으로 끌고 갑니다. 혼자 격리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혼자 예배하는 게 편하고 잠깐은 좋을 수 있지만 이것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세상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지막 도전이 임하는 거예요. 정말로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들이 다 피폐하고 병들게 될 것이 뻔한 일입니다. 몇 명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서로 만나고 얼굴을 대하고 한 건물 안에서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타성에 젖어서는 안 되겠다. 이건 정말 마귀가 마지막 교회를 공격하는 방법일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몇 분이 돌아가면서 나오시더라도 현장에서 함께 사람들과 함께 동역자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만나고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이것이 정말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했고요. 사도 베드로도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서에서 우리는 성전의 벽돌로 돌로 함께 지으심을 입어간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가족도 뭐 제가 여기 있고 형님은 시애틀에 있어도 우리는 가족이에요. 저희 부모님 한국에 계셔도 가족은 가족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성도들은요, 그렇게 떨어져서는 성전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족보다 더 강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벽돌과 벽돌은 마주쳐 있어야 돼요. 돌과 돌은 서로 엇갈려 있어야 돼요. 함께 같은 곳에 있어서 주님의 몸된 성전을 함께 지어가는 것이 우리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가족은 떨어져 있어도 가족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은 함께 모이지 않으면 성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한 상황에 우리가 헤어지는 경우가 있겠지만 우리는 반드시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펠로우십이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신약에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뭐라고요? Together,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회복할 때 건강한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줌 미팅이 얼마나 잘한다 한들 1년이 돼보세요. 2년이 남아날 사람이 있을까요? 다 피곤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현장 예배를 회복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손잡고 드리는 예배, 함께 느끼는 예배, 예, 이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섯 가지를 정리해 드렸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분들입니다. 존귀한 분들이에요. 피부색과 상관없이, 우리의 어떤 배경과 상관없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또 그렇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너무나 존귀한 사람. 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호흡이 있습니다. 예, 육의 축복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양식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 네 번째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우리 몸의 건강을 관리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우리의 첫날은 안식일이어야 하고요. 여섯 번째는 우리는 공동체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섯 가지 중에서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한 영역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관리를 소홀히 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우리가 오늘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반석 위에 든든한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아, 저 사람은 정말 아주 밸런스가 있다, 참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전인적인 건강, 참 건강한 사람으로 보인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아마 이 여섯 가지를 알고 실천하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늘 성령님께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지어졌나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 우리가 회복돼야 할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조명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주님께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회개할 것들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회복해야 될 것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